올해 들어서 저희가 오후에 마태복음 맥잡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마태복음 6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 구약 성경의 여러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늘의 왕국, 이거를 세우기 위한 메시아로 오셔서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이 왕국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규범,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 행동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고방식의 변화,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 유대인들이 내가 오기 전에 약 1500년 동안 모세 율법을 통해 종교 생활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생활하는 걸로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가져오려고 하는 이 왕국, 거기에 들어가서 왕국 백성이 될수 없다. 그 말씀해 주시면서 종교인의 특징이 뭐냐? 위선자라는 거야. 종교인은 위선자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나 여기 와서는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아주 교회하고는 이랑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무슨 예식을 지킨다고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인다고 하고, 가서 보면 너무 멋있게 모든 형식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고 보기는 좋은데, 근데 그 안에 썩어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주세요.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1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요. 여기 많은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있고, 이쪽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으나, 여기 왜 죄인들과 세리들이냐? 내 죄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든 자들에겐 의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가서 뭐 예배드린다고 뭐 갖고 오는 거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만 한다. 이렇게 이제 자화자찬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죄를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들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 편에 서셔서 너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그런데 역겨운 죄인이 있다는 게, 역겨워요. 참 보기가 힘들다. 이 그런 역겨운 죄인이 있고,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참 겸손한 그런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역겨운 죄인에서 탈출해서 겸손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죄인.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구원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그 우주 공간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런 것들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경륜을 이렇게 종합 요약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로마서 1장 16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 복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면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 순종하시며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와 같은 그 복음, 이거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 근데 복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도대체. 그 내용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복음의 그 안에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영어로 righteousness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도 오를 의입니다. 의자가. 그렇죠. 오를 의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요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18절부터 이제 32절에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봐라. 이 모든 것,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제가 입고 있는 옷부터 넥타이부터 안경, 이 모든 것 누가 설계해야 이게 나오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든 아니면 뭐 돌고래든 뭐 꽃이든, 요새 꽃이 참 아름답게 피는데 벚꽃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돌덩어리가 벚꽃이 되냔 말이에요. 누군가가 설계를 해야 우주공간의 모든 것들, 저 수많은 별들 창조가 될 수 있고 땅이 창조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 안에 사람이 이렇게 창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알면서도 고의로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에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23절에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6절 27절에는 사람들이 짓는 그 많은 죄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죄를 특정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짓는 동성애를 거기다가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여러 가지 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그와 같은 죄, 딱 남자든 여자든 특정을 하면 동성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28절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결국 나를 만드신 창조자 앞에 가서 언젠가 판단을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다. 나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돌덩어리에서 생겨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판단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 생각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인생을 점검하면서 살면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죄짓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나님 이걸 자기 마음속에 두는 것을 옆으로 치워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그들의 버림받은 생각 속으로 이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원숭이가 오래 지나면 사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무생명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된다. 이와 같이 비과학적인 이와 같은 사실을 과학적인 걸로 그렇게 믿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가 되어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 결과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굴며 자기를 자랑하고 악한 인들을 꾸미고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고도 지키질 않아요.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놓고는 아기를 버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런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이러한 존재들로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다 이야기를 하고 32절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이 둘째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입혀주는 그 의 이거 여러분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입혀주는 의의 옷을 입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그 의의를 얻는 거예요. 얻는 거,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의의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 밑에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어린 양을 의지할 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걸레 누더기와 같다. 이거를 깨닫는 게 구원받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병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의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병이 있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해야 의사를 찾지 인식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의사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걸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하면서 이거를 나를 지은 그 창조자 앞에 이걸 들고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다 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이건 마이크가 고장나면 제가 못 고칩니다. 어떤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못 고쳐줍니다. 누구만 고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 분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 고침을 받는 겁니다. 죄병을 고침받는 거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겁니다.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우린 지금 여기 앞뒤 문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이 있고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이렇게 경멸하는 이방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세 번째 부류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존재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이야기할 땐 지금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저 사람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낫냐? 우리가 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저 사람들도 우리는 낫냐? 결코 아니라. 영어로 God forbid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없다.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어때요?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영어로 가서 보면 There is none righteous. No, not on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Not one. 한 사람도 없다는 건. No,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None righteous. 하나도 없다는 게 지금 세 번이 나오고 있어요. None. 그렇죠? No, not one. 이렇게 표현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길에서 벗어나 다 무익한 그런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보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땐딱 걸레 누더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이 좋은 거 말하는 것 같은데 다 마음속으로 남을 죽이기 위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지난 인류의 6천년 역사가 뭐예요? 전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할때 뜻대로 되지 않죠?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아간이 이렇게 텐트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바빌론 산에 아주 좋은 그런 옷이 있고 은도 있고 금덩어리가 있으니까 자기 장막에 이렇게 숨겨놨단 말이에요. 옆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못 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숨겨놨는데, 저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간이 왜 죽임을 당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인생이 7, 80년이 끝나고 가면 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서서 1대1로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회개보고. 덜덜덜덜 떨면서 회개보고를 해야 될그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져요. 근데 죄의 숫자를, 양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장 5절, 16절에 가서 보니까 심판날에 모든 사람의 죄를 물으실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성경 가서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9장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역겨운 죄인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볼때 겸손한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역겨운 죄인이냐? 2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1절에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고는 본인이 몰래 뒤에 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겨운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여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야.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이게 좋고 저거 좋고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다 눈먼 사람인데 내가 저들을 지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라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가리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역겨운 죄인이다.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들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역겹게 여기고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 역겹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를 벗어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겸손한 죄인으로 사는, 어느 면에서 가장 인간다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안다고 뻐기면서 그리고 뒤에 가서 몰래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은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이 과거에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다니까,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내가 하면 로맨스, 딴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내로남불이에요. 이게 사람 보기에도 역겹고 하나님 보기에도 역겹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두 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 비리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네이버 가서 김기식하고 쳤더니 1966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인류학 학사를 했다 그래요. 난 인류학과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류학 학사를 했고 시민운동하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그래서 시민정치행동 어떤 그 단체를 꾸렸는데 단체 이름이 내가 꿈꾸는 나라, 거기에 공동대표를 했다는 거예요. 주사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뭐 대학 졸업하고 그날 한 25년 이상 이제 삶을 살아왔어요. 과거에 남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이야기했냐. 고액 강연, 공급 남용, 로비성 출장, 출장 중에 관광, 거짓 해명,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하고 사람을 몰아세워서 너무너무 무서운 이와 같은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그런데 2012년 5월부터 또 4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국회의원 지나고 금융감독원 원장이 됐는데 많은 비리가 이제 드러났어요. 그 비리가 자기가 했던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2014년 10월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성복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야기했어요. 민원부서에 소속돼 있는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에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9월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에서 미래리더 아카데미라는 강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 1기는 1인당 수강료가 350만 원, 2기는 600만 원으로 올려서 3년 동안 수강료로 2억 5천만 원을 챙겼어요. 3기까지 운영된 이 아카데미는 현 정부의 장하성, 홍의표, 우상호 등 여권 좌익 인사들이 강사진으로 나서 돈벌이를 했고 민정수석으로 있는 조국이라는 사람도 강사 노릇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급 남용에 대해서 2013년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한국행정연구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치사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혁명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000원 커피값을 냈죠. 이런 정도는 사비를 쓰셔야지 이걸 법인카드를 쓰면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12,000원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자금을 땡처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요. 어느 정도냐. 정치자금 국회의원이 받으면 국회의원 이제 그만두면 다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9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5월 20일 날 여비서와 함께 유럽 출장을 가는데 정치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얼마를 사용했냐. 그만두기 5개월 동안에 3억 7천만 원을 다 소진했어요. 그리고는 5천만 원을 본인이 나중에 소장을 맡게 될 더미래연구소에다 가져다 줬습니다. 자, 2014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진흥석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로비성 출장 의혹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거 이거 정당합니까? 하고 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자기가 감사해야 될 그 감사하는 그 대상 그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갖고 세 차례 출장을 다녀왔어요. 2014년 3월 2박 3일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서 중국, 인도를 다녀왔고,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후원을 받아서 9박 10일 동안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등 로비성 출장에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 2014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출장 중 관광 다니면 안 된다. 매년 1억 원씩 들여가지고 해외 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냥 해외 관광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죠. 거의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러고 나서 7개월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원을 받아서 9박 10일 동안 출장을 갔습니다. 어디 갔냐? 출장 영수증을 보니까 자기가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벨기에 브뤼셀, 워털루 전용기념관, 로마의 콜로세움, 바티칸 대성당, 프랑스 샤머니의 몽블랑 등 자기가 가서는 안 된다는데 본인이 갔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갔냐? 인턴 여비서하고 둘이 같이 갔어요. 인턴 여비서하고. 그 갔다 온 그 인턴 여비서를 어떻게 9급 공무원에서 7급으로 보통 올라가는데 3년 걸려야 되는데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 여비서가 여행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달려진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 사회가 썩었구나 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무섭지 않으세요?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 이 여비서와 둘이 여행을 간다. 그렇죠? 그 또 여비서는 그거를 SNS에 올려요. 이게 그 가정이 그 부인과 아이들이 당할 그 고통 지금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거짓 해명. 201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신재훈 금융위원장에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물러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정작 자기는 물러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위선입니다.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도 너무 더럽고 추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까지 달려들어갔고 그걸 이렇게 기록해서 어떤 사람이 김기식 등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잔인하리만치 원칙을 내세우며 대통령을 몰아붙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공격한 사람이 참여연대 김기식 씨였다. 그래서 김기식 씨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면서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되겠냐고 거의 겁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위협을 하며 정부 관계자들을 위협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김기식 씨의 전공은 인류학이에요, 여러분. 인류학. 인류학 그것도 학사한 사람이 어떻게 금융감독원 원장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네. 인류학 학사가 금융감독원 원장을 해요. 여러분,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전체 은행 주식시장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전체 그 돌아가는 그러한 그 금융 이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그거를 감독해야 될 그런 책임. 검찰총장과 같은 거예요, 금융계에. 이거 인류학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도록 거의 전 삶을 다른 사람 비리 찾아갖고 이게 삥 이렇게 뜯어갖고 내는 이거 한 사람이 어떻게 금융감독원 원장을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입니다. 금융감독을 하려면 금융을 전공한 석사든 박사든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을 여기다 했는데 연봉이 얼마냐? 3억 6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금융감독원 원장 연봉이 3억 6천만 원. 이게 김기식 씨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부 들어와서 장관 인선할 때마다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일, 그 장관 후보자가 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뭐 해서 문재인 대통령 측근 중에 또 한 명이라고 하는 김경수란 그 국회의원이 지금 덧글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큰 소용돌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인류학을 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인류학 하면 그런가 하는 건지. 1년 후배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좀 낫냐?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폭력, 성폭행 미투 고소고발 사건 이거 생기면서 고은, 이윤택, 안희정 등 말 그대로 좌파 거물들의 위선과 가식이 온천하에 드러났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드러났잖아요. 지난 4월 11일 서울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 모 목사에 대한 성폭력 관련 다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해서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고 곧 소환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 나이가 보니까 43년생, 올해 만 75세입니다. 그 여신도에게 뭐라고, 나를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거다. 그리고 이제 고소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나를 피해 주려고,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 칼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목사가. 이게 지금 신문에 나가시게 난이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마?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만 명. 이 사람들 얘기가 뭐라고 해서 이 목사가 평소 신도들에게 혼전 순결을 강조하고 엄격한 성도덕을 실천할 것을 강조해 왔는데 그러던 목사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든 사회든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안에 총체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이에요, 이게. 그렇죠? 미투의 그 고소고발 대상자, 여기 말씀드린 김기식,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목사,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볼 때 참 사람의 죄성이 정말 무섭고 크구나.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 왜 이것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만연한가?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교회 목사가 이 모양이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리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내로남불구 위선은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 좌파에서 나와요. 왜 그래요? 우파는 별로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좌파는 이 사람 나쁘다, 뭐 나쁘다, 뭐 나쁘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본인이 그 일을 하니까 이러한 이 엄청난 더러운 그런 그 위선의 그 당사자는 대개 좌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남을 그렇게 비판하다가 걸려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로남불 그 위선은 거의가 좌파에서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 정신세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떻게 이게 분류가 되느냐?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한 부류는 우파가 되고 한 부류는 좌파가 됩니다. 이 학자들이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우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있어요.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불완전한 사람이 뭐였으니까 우리 인간 사회가 만든 이런 사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의 질서를 통해서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그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신본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고대로부터 많은 지식인들, 지혜자들이 가르쳐준 그 지혜에 이걸 따라야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계 질서, 그 다음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갖습니다. 이게 우파의 특징이에요. 좌파에 속한 사람은 인간 내부에 결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한데 사회로 보니까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이거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랄하게 지적질을 하는데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가면 그럼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악이 밖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 이 사람은 위선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호칭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극도의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그거를 믿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면 어떤 사람 1등하고 어떤 사람 35등을 해요. 어떤 사람 100점을 맞고 어떤 사람 90점을 맞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달라요. 그건 차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차별로 자꾸 생각을 하면 극도의 페미니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완벽한 세상을 한번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완벽한 세상. 그렇죠? 자기 혼자 꿈꾸는 완벽한 세상. 여기에서 바로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이거의 산물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급진적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거짓으로 사람을 선동을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감사를 몰라요. 어떻게 이 좋은 나라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누가 이런 모든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았는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위계 질서를 잘 세우는 그런 나라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생이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어서 차를 이제 대는데 학생은 한 15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강의실.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조교수가 되면 조금 더 가깝고 부교수가 되면 조금 더 가깝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면 바로 건물 옆에 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평등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 저도 지금 대학에 있거든요. 스페이스가 한정이 돼 있어요. 주차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그래서 우리 교수들이 강의도 하고 그래야 되니 교수들이 여기 대대고 학생은 저기 10분 걸어와라. 난리가 납니다. 교수나 학생이나 다 같은 인간인데 왜 차별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좌파의 사상이에요. 여기 30년이고 근무를 하면서 이 대학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여한 사람에게 가까이 차를 대게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그와 같은 생각이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 그럼 어떻게 돼요? 노사 있을 때 나를 고용하는 주인이 있고 나는 일하는 그런 관계 이게 나나 나나 다 똑같다 이렇게 되면 그럼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좌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좌파 사상은 순진한 사람으로 남고 싶은 사람들의 호소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좌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감성적 좌파다 그렇게 얘기해요. 특징이 뭐예요? 본인 스스로 의롭게 되고 사회가 너무 썩었어 의롭게 돼야 되겠어 완전한 사회를 꿈꿔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내게 있다 생각을 안 하고 남에게 돌리는 겁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태어났다. 이런 방식으로 나는 문제가 없고 모든 다른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돌리는 이러한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인생이라는 가만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사실을 직시하면 그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렇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있다는 걸 깨닫고, 그렇죠? 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만들어 온 질서에 내가 순응하며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질서를 지켜가며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그래야 국가가 좋은 그런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익 보수의 그런 관점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거 핵심이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건 우파와 좌파에 속한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파도 죄인이고 좌파도 죄인입니다. 우파에도 위선자가 있고 좌파에도 우선자가 있어요. 위선자가 있어요. 우파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또 좌파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네.
그런데 좌파가 되면 구원받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우파가 되면 구원받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 안에 문제가 없고 자기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서는 그와 같은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가치예요, 여러분.
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역겨운 존재예요. 스스로 모든 걸 이게 좀 이렇다고 다 비판해놓고 뒤를 가서 아간처럼 이렇게 하나님 내려다보면 자기가 비판해놓고 그리고 그 일을 몰래 자기가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드러만 나지 않지.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러한 역겨운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기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만도 못한데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나면서부터 태어난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참 심오한 얘기입니다. 오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멀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멀었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눈을 뜰 수 있는데 너희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우리가 본다 하고 말함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지르는 일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눈이 떴습니다 하고 다 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거다. 내가 이 우주 공간에 제일 큰 존재입니다. 그렇게 떠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넌 먼지만도 못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먼지만도 못하다고 한 사실을 직시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청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좌에 속하면 구원받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내게 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에 속해야 내가 불완전하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구나. 위계 질서가 있어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어른들의 그와 같은 지혜를 배워야 사회가 안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좌보다 더 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거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가늠한 자들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에 11조를 드리는데 저 사람은 안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리가 우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좌에 속한 사람이에요. 레프트예요. 레프트. 이게 옆으로 꼬여 있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 자기 보기에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에 속한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하는 심령이 좌에 속한 사람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 더큰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 키울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아이를 우에 속한 사람으로 키우셔야 돼요. 좌에 속한 사람으로 키우면 구원받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남 탓을 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내게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고 이것이 내 문제. 예, 높이 있는 사람,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려오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이 모든 불완전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보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있구나. 여기 가야 구원받을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과 역사를 좋은 각도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런 각도에서 인생과 역사를 보면,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인에서 탈피를 해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죄인으로 바뀌는 게, 그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우리 사회생활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난 그런 일들 보면서, 아우, 너무 지저분하고 추하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역겹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여기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가서 보니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2장에 29절에 28절부터 읽을게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참된 할례가 아니다.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다. 다시 말씀드려 겉으로 드러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속 중심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될때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예요, 이게.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역겨운 존재인가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변화가 돼서 저 위에 나중에 가서 사는 거? 여러분, 거기 가서 사는 걸 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성은 옳은 거예요, 여러분. 옳은 거, 옳은 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 옳은 거에 참여하면 이 땅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예, 바른 쪽의 방향을 찾아서 옳은 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 기쁨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좋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인식해야 돼요. 나를 만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사회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불완전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 사회에 내려오는 이 좋은 그런 가치들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좋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것을 실천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 기쁨을 주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